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단락, 세 단락이죠. 네, 강의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설립된 교회에 대한 사도행전의 이 고무적인 보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마찬가지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성령을 토대로 하고 있지요. 믿는 이들은 때때로 덕을 쌓으려는 자신들의 결심을 통해서 교리적 정통성에 의해서 혹은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계명과 규칙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이 우리 믿음과 구원에 얼마나 꼭 필요한 것인가를 새겨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머무신 성령은 믿음, 희망, 사랑, 신망의 이 향주 삼덕을 우리에게 수여하십니다. 신덕, 망덕, 애덕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다른 덕들과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는 것을 이제 사추덕, 그러니까 대신덕에 이어서 대인과 관련해서 사추덕, 지덕, 용덕, 의덕, 예덕, 절덕, 절제의 덕이죠. 이렇게 네 가지 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덕, 윤리덕인 신덕, 망덕, 애덕, 향주 삼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사추덕, 예지, 정의, 용기, 절제, 이것은 바로 인간 사이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덕목이지요. 바로 이 사추덕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덕이라는 것, 그리고 신망의 삼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들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를 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성령은 예수님의 특성, 뭐 요즘 말로 예수님의 캐릭터라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합니다.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 믿는 이들에게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요. 바울사도는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라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속한 이들은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이 성령의 열매와 함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이전까지 두려움에 빠져 숨어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메시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첫 수행자들, 즉 제자들을 철저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춰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물론 요한은 이어서 숨을 불어 넣어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따로 20장에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루카는 이런 두려움과 이해하지 못함 속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렇게 성령 오순절날 주간절에 성령 강림 받음을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보았던 것이지요.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였고 그래서 배척, 투옥 그리고 순교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행한 치유와 기적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 그리고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야말로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박해의 상황에 직면하여서도 기쁨과 끊임없는 찬양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직무 그리고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있어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서 북돋아주고 계세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도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2장 1절에서 13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직무 즉 구원으로 다른 이들을 이끄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시는지를 바오로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현대의 복음선교 바로 6세 교황님의 권고인 현대복음선교 75항을 2장 1절에서 13절을 정리하면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께서 바로 6세 교황님의 권고문 현대복음선교 75항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숨결 아래 성령의 작용 없이는 결코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자렛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선택과 그분의 사명을 외면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유혹과 시련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돌아가셔서 나자렛에서 설교하시기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당신께 적용시키며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도들이 교회의 복음화 대업을 시작하고자 세상 끝까지 떠난 것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리신 다음부터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고 한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에 관하여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오로도 사도직에 헌신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으며 스테파노가 봉사자로 뽑혔을 때나 그 뒤에 순교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그리고 열두 사도가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시는 성령께서는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내리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격려를 받아 점점 성장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혼이십니다.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신비의 깊은 뜻을 설명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모든 복음 선포자 안에서 활동하시며 그들이 성령께 자신을 내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따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기쁜 소식과 선포되는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복음화의 기술은 유용하지만 제 아무리 발전된 것이라 하더라도 성령에 드러나지 않는 부드러운 활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 선포자가 아무리 완전하게 준비하였더라도 성령 없이는 아무 효과도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화술도 성령 없이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회학이나 심리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아무리 발전된 이론이다 하더라도 성령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신자들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성령을 더 잘 알고자 노력하며 성령의 감도 아래 놓이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중심으로 모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생활 전체에 탁월한 자리를 차지하시지만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복음화 사명 안에서입니다. 복음화가 성령의 감도 아래 오순절 아침에 장엄하게 시작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화 활동의 주역은 성령이시라고 말하여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사람의 의식 깊은 곳에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는 복음화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만이 복음화가 목적으로 하는 새 창조, 새로운 인류를 일으키시고 복음화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안의 일치를 이루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복음은 세상의 중심에 파고듭니다. 사람들이 시대의 징표, 곧 하느님께서 바라시며 복음화가 역사 안에 드러내시고 사용하는 징표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1974년에 개최되었던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는 복음화에서 성령께서 차지하시는 위치를 강조하였으며 또한 목자들과 신학자들이 그리고 세례로 성령의 인호를 받은 신자들도 오늘날 복음화에서 성령의 활동의 본질과 방식을 더욱 철저하게 연구하여야 한다는 것도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복음 선포자가 신앙과 열의로 끊임없이 성령께 기도하고 그들의 계획과 사업과 복음화 활동에 결정적으로 영감을 주시는 성령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기를 권고합니다.
네, 이제 새로운 단락 이어지는 2장 14절에서 36절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담대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도단을 대표해서 먼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물론 독실한 유다인들이죠. 전 세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 유다인들이 오순절 축제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에게 내린 그들 앞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사도들의 변한 모습, 다양한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도들이 담대히 증언하는 모습, 그 가운데 이제 실제적인 예로서 베드로 사도가 나섰는데요. 자, 이 2장 14절에서 36절을 다시 좀 나눠서 우선 21절까지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이 36절까지 오순절 설교 이후에 2장은 37절부터 47절까지 이 설교의 반응, 군중들이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는가, 회개와 세례, 그 다음 그 세례 이후의 삶, 신자들의 공동체의 생활이 이어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이 어떤 복음을 증언하도록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이 설교 단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선 2장 14절에서 21절, 이 설교의 설언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요. 22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22절에서 36절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2장 14절에서 2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지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짙은 연기다.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서 21절 이 단락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설원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을 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의 예언직이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예언직 715항과 관련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성령의 파견과 직접 관련되는 예언서 본문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마음에 약속의 언어로 사랑과 성실의 어조로 말씀하시는 예언이며 베드로 사도는 성령 강림날 아침 이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게 된다. 이 약속들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새로운 율법을 새겨주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그분은 흩어지고 갈라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 화해시키실 것이며 첫 번째 창조를 새롭게 하시고 하느님께서는 거기서 평화 중에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715항 성령의 예언직을 이야기하면서 본문 자체를 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를 예언의 성취로서 그 다음 이제 432항과 2666항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함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지금 베드로 오순절 설교와 또 연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432항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하느님의 이름이 당신 아들의 인격 안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성자께서는 인간을 죄로부터 보편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해내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예수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느님의 이름이며 이제는 강생하여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시어 모든 사람은 이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교회 교리서는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66항에도 또 이 사도행전 오순절 설교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호칭들을 집약하는 이름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 강생하실 때 받으신 이름, 곧 예수라는 이름이다.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의 입술에 담을 수 없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이름을 건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예수, 야훼는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것, 곧 하느님과 인간, 창조와 구원의 경륜 전부를 내포한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드리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 이름이 의미하는 현존을 내포한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으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다. 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담은 2장 14절에서 36절 그 중에서도 먼저 이렇게 2장 14절에서 21절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역시 이 이야기는 앞선 단락 1절에서 13절에 소개된 성령 강림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날 즉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 이적을 해설하고 그것과 관련되는 깊은 의미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단락 뒤에는 설교의 잇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야기가 이어지지요. 개종한 사람들의 반응, 회개와 세례, 그 다음에 공동체의 생활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면서, 즉 교계적 친교와 빵을 떼어나는 것, 성사적 친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눠주곤 하겠다. 즉 물질적 신교까지 연결하면서 날마다 하느님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즉 기도와 찬양,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 기도로 연결되는 또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이 설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면 성령의 결과들이에요. 성령 강림의 결과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상당수의 설교 중 맨 첫 번째 것에 해당하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그러다 보니 결국 중요도 면에서도 가장 우선적이다. 첫 번째에 꼽힌다고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내용상 구약성경 요엘 예언의 성취 그리고 예수에 관한 케리그마로서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에 관한 증언, 회개 촉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요. 베드로는 앞에서부터 줄곧 공동체를 주도하고 대표하는 자로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이스카리온 유다의 결연으로 이탈로 결연한 자리가 비게 된 열두 사도단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중재적 역할을 했던, 그래서 루카복음이 내가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을 북돋아다오라고 하는 예수의 명령을 베드로가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죠. 역시 성령 강림 사건 이외에도 베드로는 제일 먼저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언, 담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발현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고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요. 루카는 초기 교회의 전승 요소들을 참작하고 나름대로 관련 정보도 수집해서 편집한 이 오순절 설교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4절에서 21절, 70인역 요엘서 3장 1절에서 5절을 인용해서 그 설교를 상황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령 강림 체험은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서 하느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기로 약속하신 대변역이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반복해서 이 세상 종말에 마련된 구원의 특별한 선물로서 이 성령의 강림을 예언해왔어요. 물론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구약의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마지막 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루카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요엘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요엘서 예언의 가장 명확한 용어들로 이 기대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요엘서의 예언은 하느님께서 마지막 날에 당신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밖으로는 신비스러운 효과를 보여준 이 성령의 용소 숨침은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위에 흘러넘치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메시아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요엘서 인용문을 살펴보면 세상 종말의 증표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성령의 구원 행적과 성령 강림, 교회 예수 증언과 피와 불과 짙은 연기의 표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에 관한 이러한 묵시문학적 개념을 통해서 루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은 좁은 뜻의 종말이 아니고 넓은 뜻의 종말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 특히 성령 강림 때부터 종말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까지의 기간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령 강림의 날과 주님의 날 사이에는 수많은 기회의 날이 있고 이 기간 동안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걸쳐 전파되리라는 희망을 암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베드로의 이 연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언적 활동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 하여금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준다라고 하겠어요.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일 아침 여러분들과 이제 하나 한 구절 살펴보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정리해 주셨고요. 그 뒤로 이어지는 부분 크게는 14절부터 36절 또 37절에서 47절 나눌 수 있고 첫 부분에 또 앞부분이죠. 14절에서 21절에 관련된 내용 얘기해 주셨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현대의 복음 선교 75항도 같이 읽어봤고요. 이 앞부분에 관련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성령의 예언지 관련 부분 등등 같이 얘기해 주셨고요. 지난 앞부분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부분인데요. 중요도 면에서 첫 번째이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베드로의 모습,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베드로의 모습 볼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의 개괄적인 요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세부 사항들은 내일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